2016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각오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초두에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신년감사회 때도 바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실 이웃사랑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좀 차이가 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예전의 성경은 나의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이 사실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인간에게 속한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속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으로 그러한 긍휼과 그러한 자비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표현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편협한 조건적인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수준에서 그 긍휼과 자비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희생하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요 의무요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자기의 친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까지 하신 그런 희생을 하시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 사랑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사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되돌리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못 사랑할 사랑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제한적인 사랑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의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의무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경우에 주님 사랑을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당연한 이유, 당위성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당위성이나 당연한 의무감 이상으로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얻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세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은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주님 사랑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서 열매로 묻어나면서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본문에서 정말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예전 성경엔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써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믿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성경 시편 52편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앞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고 결국은 뭘 의지해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결국 악으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5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있어서 나의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못 살까요? 나의 힘을 좋아해서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힘을 뺄 수 없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힘이 무엇일까요?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 나의 그런 것들이 나의 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되려면 나의 힘을 다 빼버려야 돼요.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야 돼요. 나의 힘을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 지식, 소유한 것들, 나의 재물, 지식, 소유,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마치 나의 재물, 소유, 학식,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힘을 아직도 여전히 믿고 나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대다수의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전쟁할 때 아니면 왕이라든지 병고를 좋아합니다.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Some trust in chariot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여기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약간은 병거 말을 의지하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랑한다는 말이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 자랑한다는 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의지하는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가만 보세요.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만 보세요. 내가 뭘 자랑하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돼요. 의지한다는 것과 자랑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자기가 마음속에서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랑함이 계속해서 있을 때 보면, 가만 보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자녀도 그래요. 자녀로 정말 자녀가 뛰어나게 잘 된 부모들은 자녀를 막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자녀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한쪽 마음속에서는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지하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자기의 전적인 힘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는 삶, 주님이 나의 힘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힘 되신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의지, 세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다 떨궈내야 돼요. 떨궈내야 돼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의지하고 주님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떨궈놔야 돼요. 떨궈놔야 돼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고 주님이 나의 힘으로 주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도 힘드십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입니까? 시편 62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주님의 힘이 됐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 62편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렇게 그는 하나님 바라봄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2절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화를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이십니까? 반석이 뭘까요? 요새입니다. 이것은 적들이 접근하기 험난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것은 피난처로 사용합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경우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님을 당하고 죽을 뻔도 많이 했었고 숨어서 이런 곳에서 연명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내가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나의 주님을 붙드시고 산성과 같고 요새 같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피난하시고 피하세요. 신뢰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이것은 단순히 조그만 내 몸을 숨길 정도의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추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큰 산을 말하고 있어요. 산. 하나님의 별칭, 별명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크게 버티는 큰 산과 같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말하고 있어요. 불변성. 그런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나의 방패시오. 방패는 뭡니까? 전쟁에서 화살과 칼날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가 자기의 몸을 둘러쳐줘서 자기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뿔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구원, 뿔이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뿔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성도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서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뿔, 구원의 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그 어떤 삶과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요새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산성이십니까? 나의 피할 바위십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했습니까? 이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상황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못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난 같은 어려움 속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망의 올무가,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었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힘이 되신 바로 그분이 나의 힘이셨기 때문에, 힘이시기 때문에, 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난도 그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윗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다윗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이 사망의 올무에 놓여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때 다윗은 더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장 베스트 타임으로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우리가 어려울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베스트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스트 타임이 바로 월스트 타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가 생각하는 월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징계와 환난은 다릅니다. 징계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징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환난 같지만 환난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징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징계와 환난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환난이, 애매히 고난받는 환난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이 징계도 사실 우리가 그것이 징계라는 것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 징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잘못을 우리가 고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경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더할수록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듯이 기도함으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6절에 나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아까 4절 5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환난에서 첫 번째 그가 하는 것이 6절에 보면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좋을 때 기도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 표가 말씀을 쫓아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양쪽이 다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제예요? 환난에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어야 됩니다. 고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단계 더 안 와서 그는 아뢰는 것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기의 심정을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아뢰는 결사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결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아뢰음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그 결사적인 마음, desperate한 그 마음, 이런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이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으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부족해요.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체험함으로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변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랬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들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